오늘 우리 안교 교과는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절 말씀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인데 잠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이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심각한 경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의 가장 현저한 징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대신 이를 경고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저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분명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우리 처음 주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인.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외적인 표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시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다른 말을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바로 그 같은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다? 할례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 새롭게 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는 보통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조차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면 물론 육신에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들어와서 침례가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경험으로서 침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침례로 바뀌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표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 31장 13절 또한 17절 또 에스겔 20장 12절 2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외적인 표현이며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단순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서 수용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고 형식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임을 가리키는 외적인 표징이 된다 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 이것이 여전히 외적인 중요한 표징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말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안식일은 항상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쉬셨어요?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누구도 쉰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쉰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쉰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과 거짓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 또 14장 9절부터 10절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일곱 재앙의 형벌이 임한다. 마지막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무엇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우리가 넷째 짐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 특별히 작은 뿔로 묘사된 그 세력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와 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 계명이죠.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은 시간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신 창조주라고 언급하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짐승과 거짓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결국 미래의 전체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뉠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로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우리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신빙성이나 혹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드러운 그 밀랍 혹은 진흙 위에 눌러 찍은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유자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부여되는가?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 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부여되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또 4장 30절,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언급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징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 소유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인침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또한 재림 직전에 있을 또 다른 인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은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질 때 14만 4천인에게 주어지는 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는 인이 주어지고 짐승의 예배자들에게는 표가 주어진다. 인과 표가 어떻게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분을 경배하리라는 마음의 확고한 선택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오직 어디에만 주어져요? 이마에만 주어집니다. 손에 인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표는 이마 혹은 손에 주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사상. 이것이 무엇으로 물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짐승의 사상으로. 바벨론적인 사상으로. 점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손에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교회 증언 5권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짐승의 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표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분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계명이 아까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만 보게 되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로 제시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 그 대체 안식일,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일요일 예배죠. 이것은 성경이 명하는 넷째 계명의 준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가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지금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그 시점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언제 부여되는 것인가? 사실 마지막 시험이 올 때까지 짐승의 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고 있지 않아요. 비록 일요일을 현재 준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짐승의 표가 일요일 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으로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인으로서의 안식일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히브리 4장 9절의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걸쳐서 모든 시대마다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례를 통해서 지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독특한 표징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의해 그분의 권위의 징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쉰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주님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한 개념을 그 와이프인이 말씀과 능력 가운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정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각 시대 대쟁투에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이런 그 와이프인의 언급은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성도 함께 맞을 준비해.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시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
오 친구,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오 친구,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준비됐는가? 준비해.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